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와의 대화와 관련해 나는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길고 사적인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인도적 지원 작전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과 민간인들이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나머지 인질들을 석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약 1,200명을 살해한 이후 하마스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는 약 24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 여성 평화 운동가 예카테리아 둔초바 씨가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지역의원이자 전직 방송인 출신인 둔초바 씨의 출마 지지를 위해 제출된 서류에 수많은 위반 사항이 있다며 만장일치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약 80%의 지지율로 사회 전반에 걸쳐 지지받고 있다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둔초바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당하지 않고 비민주적이라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치적 결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갖고 공식적인 공세적 담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191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부터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러시아와 서방은 모두 그레고리력을 사용하지만 러시아는 일부 종교적 관습을 위해 여전히 율리우스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동안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러시아처럼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공 이후 러시아가 기념하는 1월 7일이 아닌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전날인 지난 22일 남부전선에서 러시아 Su-34 전투기 3대가 격추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 침공에 맞선 22개월에 걸친 전쟁의 성공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중앙아메리카로 향하던 인도인 약 300명이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제보에 따라 프랑스 공항에 격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격리는 어제로 사흘째입니다. 현지 시민 보호 기관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어린이와 가족도 포함됐습니다. 최연소 승객은 21개월의 유아이며 어린이 중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검찰에 따르면 승객 중두 명은 조직 범죄 단체의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특별 수사의 일환으로 구금됐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최고 영하 11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조은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5일 워싱턴에서 핵협의 그룹 2차 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최연기 노시창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워싱턴에서 15일 열린 핵협의 그룹 2차 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허 비타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정보국방정책조정관과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해 회의가 열렸는데요. 먼저 이 회의가 열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핵협의 그룹, 영어로 NCG라고 하는 것인데요. 핵협의 그룹 2차 회의가 15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핵협의 그룹이 이제 열린 배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이 노골화됐기 때문입니다. 아, 북한은 이미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한국을 핵공격하겠다 이렇게 전술 핵무기까지 아마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올해만해도 벌써 그 27차례나 그 미사일을 발사했고 ICBM만 해도 올해 5차례나 발사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수십 차례 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의 그 대남, 대미 핵공격 위협이 굉장히 노골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은 북한 핵공격에 대응해서 전략 핵무기도 많고 여러 가지 수단이 많지만 한국은 핵이 없고 대신 그 재래식 무기 일반 전투기나 탱크 같은 그런 재래식 무기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이제 미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합의된 내용이 바로 이 핵협의 그룹입니다. 이 같은 그 일종의 회의체를 만들어서 북한 핵위협의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기로 했고요. 1차 회의가 7월 이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고 이 2차 회의를 이달 15일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논의한 것이 바로 핵협의 그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태호 1차장이 회의를 마치고요. 내년 6월쯤에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체제를 어떻게 완성한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 이런 것은 북한이 그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일종의 한국과 미국이 그 전략을 세운다 이런 얘기로 하는 것인데요. 발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핵자산 운영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런 것입니다. 6.25가 끝난 다음에 지금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 핵우산으로 지켜준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제 그 공격을 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우산으로 방어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문제는 그 핵우산이 도대체 뭔지 공격을 하면 핵우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서 지켜준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그 여태까지 그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같은 회의체를 만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실제로 핵공격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을 해올 경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이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실제로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이 같은 공격에 대응을 하고 또 한국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안에 만들기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동 작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번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핵무기가 있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가 뛰어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할 경우 여기에 대응해서 핵무기로 대응할 경우 또 재래식 무기만으로 대응할 경우 이런 경우에 언제 어떻게 작전을 세우자 이런 합의를 한 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뭐 이번에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공격 같은 실제로 공격을 하면 생각해보면 미국과 한국의 그 최고 지도자 양국의 대통령이 그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이미 그 양국의 그 대통령 간에 이를 위한 그 통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를 위한 특별 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회의 후에 미국과 한국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성명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점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성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력하고 단호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요. 또 양측 대표들은 지난 7월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USS 켄터키 함의 부산항 기항 또 10월에 있었던 B-52 전략 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이나 이 착륙 등과 같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이런 것도 언급을 했다. 이렇게 성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한양국은 또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미국 전략 자산의 그 정례적 가시성 증진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그 도발을 막고 미국의 확장 억제가 이것이 단순히 경고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서 북한이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가 북한에 대해서 확장 억제 도발을 못하게끔 이런 것을 막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이번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 있죠. B-52 폭격기, 전략 핵잠수함, 또 핵추진 항공모함 이런 것을 자주 한반도에 배치해서 북한에 대해서 유사시에 미국이 이 같은 전략 자산을 바로 배치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북한이 도발해도 굉장히 강력한 응징을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경고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강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방어한다 이런 쪽만 있었는데 지난해 10월부터는 미국과 한국이 한 목소리로 만일 북한이 핵으로 공격해올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인사들이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이런 입장만 썼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문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말과 행동으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또 내년부터 시행될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단연간의 3국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과거에도 합동 군사 훈련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미국과 한국의 합동 훈련 또는 미국과 일본의 합동 훈련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세 나라가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드물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3국이 아예 정식으로 정해놓고 합동 훈련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실시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느냐. 여기에는 해양 차단 훈련, 해적 대응 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단연간의 3국 훈련 계획은 앞으로 안보 협력의 깊이와 규모, 범위가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라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서 한국군 이승호 합참작전부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협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네, 북한이 이 시점에 ICBM을 발사한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그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제 동해로 발사한 데 이어서 18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해서 연 이틀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단거리 그 탄도미사일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이죠.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발사하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한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요번에 그 17일날 또다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역시 이제 그 미사일에 고장이 생겼으니까 문제점을 고치고 이 같은 문제점을 고쳐서 고체 연료 미사일을 시험하는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이제 다시 발사를 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8일은 이어서 그 다음 날인 18일 북한은 또 이제 ICBM 화성 18형을 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이 ICBM도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장거리 탄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그런데 어느 나라를 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ICBM을 개발한 나라를 보면 처음에는 다 그 액체 미사일, 액체 연료를 쓰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가 기술이 발전하면 고체 연료를 씁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북한도 이런 경우를 똑같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ICBM을 쏘면서도 특이점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 매체의 그 노동신문 같은 것을 보면 자신들이 이 같은 것을 ICBM을 왜 발사했냐 그러면은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 그룹 또 무슨 미국의 그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이런 것을 겨냥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발사했다 이런 맥락에서 자꾸 보도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꾸기 위한 그런 기술적 필요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가 있죠.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그 행사, 선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부 정치적 필요입니다. 원래 12월은 총화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중요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사실 한계별로 없죠. 경제 상황도 상당히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연말을 맞아서 ICBM을 발사를 하고 이것을 내부에 자신의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발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연이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이 각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고 또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그 17일 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고체 연료를 쓰는 단거리 미사일인데요. 북한이 17일 그 10시 38분에 평양 근처에서 이제 발사를 했고요. 570km를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튿날인 18일은 이제 그 ICBM인데 북한에서 이제 화성포 18형이라고 부르는 ICBM이고요. 이날 아침에 8시 24분 평양 근처에서 쐈는데 이것은 그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5도 정도로 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 80도, 90도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고각 발사를 했고요. 이것이 약 73분간 비행을 해서 한 1000km 정도를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만일 이제 그 미사일을 정상 각도 그러니까 한 45도 정도로 쐈을 경우에는 15,000km를 비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고체형 ICBM을 이제 확보하게 됐고, 이 고체형 미사일로 ICBM으로 미국의 본토,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이런 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3국의 정보 공유에 대한 그 얘기가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이때여서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 인도태평양군의 존 아퀼리노 사령관이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했고, 한국, 미국, 일본이 세 나라가 이틀 전에 함정을 이동해서 방어태세를 강화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요. 야클리노 사령관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해서 평상시보다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춘 것이 처음은 아닌데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국합동참모본부도 한국군은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 아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왔다면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미한일 3자 간에 긴밀하게 공유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도 이날 이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 경보에 실시간 공유 체제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 공유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 징후, 그 사전 정보나 각국의 탐지 자산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것도 자동으로 이것이 공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같은 이는 이 실제로 3국이 사전 정보 등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발사 직후처럼 자동화된 공유는 아니지만은 미국이 그 정보를 감지하고 문제라고 판단하면 일본, 한국과도 양자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북한 조선중앙TV가 19일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시험 발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관영 그 조선중앙방송이 발사 다음 날이죠. 19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화성 18형 ICBM 발사 장면을 참관하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 그 TV 화면을 보면 그 북한의 그 화성 18형이 그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콘크리트 터널 속에 있다가 이게 이동을 해서 그 논밭에서 그 발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그 북한이 그 여러 번, 올해만 이제 5번 ICBM을 발사를 했는데, 화성 18형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가지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그 ICBM 미사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갈 경우는 여러 도로, 교량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것을 싣고 북한의 그 낡은 다리로 이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동안 그 평양 근처의 그 순환 비행장에서 이것을 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보면은 그 새로 콘크리트 터널 속에 있고 그 알려지지 않은 비행장이 아닌 일종의 논밭 근처에서 쏜 걸 보면, 아마 그리고 그 장면을 공개한 것을 보면 미국과 한국이 우리의 움직임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새로 만든 시설, 엄폐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이것을 움직여서 미국과 한국이 이것을 탐지 못하는 그런 장소로 신속히 옮겨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 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노동당 청사로 불러서 축하 또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도 그 다음 날입니다. 20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화성 18형 그 ICBM을 발사한 군인들을 이제 평양에 있는 노동당 청사로 불러서 격려를 하고 또 함께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것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아, 부대 이름이 제2붉은기 중대라고 그럽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역시 그 북한 내부의 그 정치 상황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원래 북한은 12월은 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러는 시기가 아니고 원래는 그 총화라고 해서 그 해 있었던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상황을 전부 다 결산하고 내년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북한의 그 경제난, 사회상 워낙 지금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그 올해 그 주민들에게 뭘 이걸 잃었다 이렇게 업적을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 그 내세우고 또 군인들을 불러서 사진을 노동신문에 공개한 것도 주민들에게 내가 ICBM을 성공적으로 쐈다 이런 것을 하나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 쇼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21일 담화를 했습니다. 주목할 내용이 있나요?
네, 이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ICBM 도발을 논의를 한 데 대한 비난입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는 또다시 공화국의 반응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동기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사적 행동적 도발은 배제하고 공화국의 자유권 행사만 문제시하는 회의판을 벌였다. 이러면서 유감스럽고 또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가 미국과 그 추정 국가들의 강도적 요구로 공개 회의를 소집해서 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를 문제 삼아서 토의에 상정시킨 것 자체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예고해둔 앞으로의 대북 군사적 대결 각본들을 공화국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제하고 간주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주겠는지 적대 세력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 부장 담화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이번 ICBM 발사를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걸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그 김주애가 그 공식석상에 지난 1년간 나온 것이 한 20번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군 관련 행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미사일 발사, 열병식, 무슨 해군절 이런 군 관련 행사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가죽 코트 뭐 이런 것을 입고 무슨 선글라스도 쓰고 그래서 상당히 고위층 같은 그런 그 인상을 주는 그런 것인데 관측통들은 역시 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혜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것은 역시 그 4대 세습을 위해서 이렇게 딸 김주혜를 자꾸 일반 주민들의 그 시선에 그 각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4대 세습이 되겠냐 하는 건데요. 김주혜가 올해 지금 겨우 10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두열통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이렇게 딸을 데리고 다녀서 백두열통인 딸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만일 어떻게 될 경우에 우리 딸이 뭐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4대 세습, 3대 세습 이런 것은 사회주의도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유일하게 그 봉건사회, 왕조국가에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아무리 독재국가라고 할지라도 딸이를 4대 세습에 걸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참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틀 뒤인 20일에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국에 전개하고 또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부대가 연합특수작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화성 18형 ICBM을 쏘고 그러자 이제 이틀 뒤인 20일 날 미국 본토에서 그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출동을 했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일본 전투기가 합동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이건 역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ICBM을 쏘는 등 이런 그 전략적 도발을 할 경우 우리도 충분한 수단이 있고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한국에 배치된 그 미국과 한국의 그 특수전 부대가 이어서 그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같이 했고 이것을 또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한국과 미군이 이것도 북한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수작전 훈련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과거 이라크전, 중동사태 때 많이 보던 참수작전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진짜로 전략적 도발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한국과 미군도 참수작전 또는 그 전략적 폭격 이런 것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증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19일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우드 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here today because the DPRK has, for the fifth time this year, launch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오늘 우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 ICBM을 발사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이번 발사도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만 북한이 발사한 26발의 다른 탄도미사일에 추가된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 평화와 또 안보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묘사하기 위해 노골적이고 용납할 수 없으며 무모하고 지독한이라는 모든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우드 대사는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막아온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역시 그 북한을 부둔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19일 날 그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중국 대사의 말을 좀 소개해드리면 공격적인 힘의 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한반도는 더 큰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서 미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그 전략 폭격기를 대응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냈고요. 또 러시아 대사는 한국과 북한이 그 주권적 자유권을 그 발동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그 북한과 한국의 숨은 동기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 사태 책임을 미국이다 한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 쪽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날 안보리 회의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자리했습니다. 여기서 김성 대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notwithstanding, the United States and few countries.
김성 대사는 미국과 이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몇몇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유엔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제법이 인정한 주권 국가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북한을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 대사의 말은 북한의 ICBM 발사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는 말인데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죠. 지금 그 한국과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노골화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그 한국에 대해서 그 전략 전술 핵무기를 그 실전 배치해 놓고 또 핵실험을 여섯 번이나 했고 헌법에 그 핵 보유를 명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북한이 기분 나쁘면은 한국을 핵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 한마디로 북한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핵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함께 확장 억제를 강화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핵 개발이 무슨 합법적인 자위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입장을 위한 입장, 하나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한 것이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이해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이 이날 안보리 회의 시작 전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그 결과를 뭐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10개국이 미리 성명을 낸 것인데요. 미국, 한국, 일본 등 이 나라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들 10개국이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에 앞서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이런 성명을 낸 것이죠.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알바니아, 에콰도르, 몰타, 스위스 등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들 10개국은 북한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횟수가 올해 30번이 넘는다고 지적을 했고요. 우리는 북한의 12월 17일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납치 등 명백한 인권 침해 및 남용을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대로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과 모든 확산 국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주민을 먹이는 데 투자를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동시에 안보리 모든 회원국들이 예외 없이 책임을 다하고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한국, 일본 3국 외교장관이 또 20일 공동 성명을 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의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 그리고 일본의 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앞에 그 말씀드린 10개국의 그 공동 성명과 비슷합니다. 첫째로는 북한의 18일 그 화성 18형 그 ICBM이죠.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라고, 또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을 그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 북한이 상당히 경제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같은 그 외화벌이 주민들의 외화벌이를 이런 군비 경쟁, 미사일 개발 등에 쓰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탄하는 내용도 있고, 마지막으로 추가 도발을 하지 말고 미국과 한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1에 놓은 상태니 이 같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해라. 이런 세 가지, 서너 가지 내용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네, 올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만 27차례 발사했습니다. 군사적 도발을 굉장히 많이 한 해인데 북한 경제나 주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북한 경제나 상당히 비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장거리, 중거리, 또 순항미사일을 뭐 한 27차례나 지금 발사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북한이 올해 러시아에 포탄을 상당히 많이 수백만 발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러시아의 포탄 수출에서 받은 돈을 대부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고요. 북한이 아마 핵 개발과 미사일에 한 3억 달러 정도를 썼을 텐데 이 같은 돈을 만일 북한 민생, 일반 주민들을 위해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런 지적이 많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북한의 지금 쌀값이 한 과거에는 뭐 킬로그램당 한 4천 원 선이었는데 지금 5천 원, 6천 원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일반 노동자가 한 달 월급 3천 원을 받아도 쌀 1kg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그 경제난이 심하기 때문에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서 7월 기간만 해도 245명의 지금 아사자가 발생했다 그러고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서 공개 처형 이런 것도 올해 100명이나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 주민들이 그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북한의 경제나 사회상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유엔 총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주요 내용 먼저 좀 간추려 주시죠.
네, 1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해서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서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이 본질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와 연결돼 있고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이 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납북자와 국군 포로, 억류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 상황이 최악이라는 건 이제 국제사회의 상식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2016년 이래 UN에서 채택한 그 19년 연속 이 같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채택된 건데요. 그것은 역시 과거에는 북한이 인권 상황이 나쁘되는데 진짜로 나쁜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19년 연속 채택한 것을 보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비참화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상식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에서 열린 핵협의 그룹 2차 회의 소식과 함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난 소식 또 19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년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민주평통 성동구협의회와 한반도 청년미래포럼이 함께 기획한 평화통일시민교실 토크 콘서트 현장으로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인권유린이나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들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올 때 고모가 저희가 가는 거를 그냥 보고 잘 가라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정치범 재용소에 보낸 그런 스토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평화통일 시민교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패널 탈북민 김일혁 씨가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실태 공론화 방식을 논의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현 주소를 분석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먼저 행사 취지,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창립자이자 민주평통 성동구 협의회 청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규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일단 이런 아카데미나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면 특히 북한 인권 문제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늘 나와 있는 연구 결과나 아니면 북한 인권 실태만 강조돼서 조금 자극적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기에 국민 공감대가 떨어지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 공감대나 국민 여론이 정책을 뒷받침해줘야 정책이 실행이 되고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임에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정부 교체에 따른 180도 전환되는 대북 정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희석시켜 나가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조금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같이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자 박준규 대표와 4명의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했고요. 이 밖에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인 차두현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이 박준규 대표는 패널 구성에 더욱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좀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민간 재단에서 통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 기업에서 대북 전문 이사를 맡으신 분, 그리고 UN에서 연설을 하시고 국내 국외로 계속 지속적인 북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한반도의 청년들을 하나로 엮기 위해 대외적으로 뛰고 계신 분,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국민 공감대를 가장 구조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또 청년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일선에서 경험하셨던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청년들의 의견을 전문가적 지식에서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패널 가운데 북한과의 접촉이 가능한 대북 전문이사 김충신 씨가 함께했는데요. 스타트업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 전문 이사를 맡고 있는 김충신 씨의 얘기 직접 들어봅니다.
저는 일단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회원이고요. 또 북한 쪽과 뭐 접촉을 조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접촉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앞으로 북한 쪽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제가 예상하는 바를 말하고자 이번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 쪽과의 협의도 하고요. 또 북한 쪽의 대응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무역일꾼 일부하고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2021년에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대북 사업에 법적 자문으로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접촉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아니더라도 직간접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외부 정보의 적극적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의 통제가 무너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사회에 의한 통제고요. 두 번째는 이동의 통제고요. 세 번째는 정보의 통제입니다. 현재 이 세 개의 축으로 북한 주민들 전체를 올가매고 있는데 그 줄을 느슨하게 풀거나 끊어버리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유입되고 특히나 이제는 위성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위성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어느 정도 향상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이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하는 김태래 씨도 이 패널로 참여했는데요. 북한 인권에 관해 서로가 개발 협력할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배경 자체가 대한민국의 한 아이로 태어나서 청년으로 자라다 보니까 제가 겪지 못하거나 제가 공감하지 못할 만한 북한에서 나서 자란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나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 혹은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이 내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친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나와 같은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과 비극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경험한 이탈북민 김일혁 씨는 현재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2011년에 북한을 떠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한 지 한 12년 정도 되고요. 저는 한국외대에서 정치외 교학을 전공하고 작년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권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한 거는 2019년도였거든요. 그때 링크라는 단체를 통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서 뭐 미국의 정부기관이나 NGO 단체, 대학교, 고등학교 기관 여러 많은 단체들 돌아다니면서 그 북한 인권에 관련해서 이렇게 스피치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올해 8월 17일 날 그 6년 만에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한반도의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아직 많이 조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청년들이 이런 북한 인권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런 장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지금의 저희와 같은 청년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텐데 그 청년 세대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때 북한에 관련된 뭐 정책이나 아니면 북한 인권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북한 인권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행사를 마련한 박준규 대표는 통일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 세대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분야의 청년들이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토크 콘서트를 참관한 한국 시민들의 소감입니다.
북한 인권이 되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나온 말이어서 이제 피로감도 높아졌고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도 기획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걸 적용을 해서 앞으로 청년들 프로그램 할 때 훨씬 더 좀 알찬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통일이나 북한 주민 인권이 너무 정치적인 게 돼가지고 그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그런 입장이나 시선이나 너무 정치화가 돼버린 거 그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역시 청년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30 세대들이 통일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게 어렸을 때 배웠던 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라는 슬로건 형태로만 딱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구체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하고 이어나가면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조금만 촉진을 해주면 그들이 어쩌면 전문적인 주장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분단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한 60대가 넘었어요. 근데 전쟁 그런 걸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그 토크쇼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활기차고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상기가 될 수 있고,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깨우치고 있구나, 우리 분단 국가라는 걸.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도 이제 탈북민이잖아요. 북한에는 현실적으로 인권이란 게 없죠. 북한에도 노래가 있거든요. 자유는 이런 노래. 자유가 없이는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 거를 진짜 어떤 자유인 거를 맛을 못 봤으니까. 대한민국 이런 민주주의를 못 지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이란 자체도 모르고 이런 게 자유인지도 모르고 그게 쭉 속박돼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또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같은 탈북민들 많이 초청을 해서 이 서민적인 대화를 많이 알려주고 그래야 한국 분들이 알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와의 대화와 관련해 나는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길고 사적인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인도적 지원 작전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과 민간인들이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나머지 인질들을 석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 민간인 약 1,200명을 살해한 이후 하마스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는 약 24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 여성 평화운동가 예카테리아 둔초바스가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지역 의원이자 전직 방송인 출신인 둔초바 씨의 출마 지지를 위해 제출된 서류에 수많은 위반 사항이 있다며 만장일치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약 80%의 지지율로 사회 전반에 걸쳐 지지받고 있다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둔초바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당하지 않고 비민주적이라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치적 결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갖고 공식적인 공세적 담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191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부터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러시아와 서방은 모두 그레고리력을 사용하지만 러시아는 일부 종교적 관습을 위해 여전히 율리우스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동안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러시아처럼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공 이후 러시아가 기념하는 1월 7일이 아닌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전날인 지난 22일 남부전선에서 러시아 SU-34 전투기 3대가 격추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 침공에 맞선 22개월에 걸친 전쟁의 성공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중앙아메리카로 향하던 인도인 약 300명이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제보에 따라 프랑스 공항에 격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격리는 어제로 사흘째입니다. 현지 시민보호기관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어린이와 가족도 포함됐습니다. 최연소 승객은 21개월의 유아이며 어린이 중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검찰에 따르면 승객 중 두 명은 조직범죄단체의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특별수사의 일환으로 구금됐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최고 영하 11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m에서 1.5m, 서해 1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2월 24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